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30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전쟁터에 등장하는 앞부분 내용을 보았고요. 지금은 뒷부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읽은 24절부터 30절은 다윗이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을 듣는 것,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보이는 반응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처음에 먼저 나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도 다 나왔었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나와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또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데 뭐 이전과 똑같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보였던 두려움, 오늘 보였던 두려움, 뭐 아마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일도 전쟁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인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다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25절 중간에 보면 백성들이 하는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와요. 사울왕이 내걸었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사울왕이 상을 내걸었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첫 번째로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두 번째로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세 번째로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이렇게 상을 많이 줘. 그러니까 내가 가서 좀 골리앗을 잡아 죽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상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뭐 많은 재물을 준댄다. 딸을 줘서 자기 사위로 삼아준댄다. 세금도 면제해준댄다. 아이고, 네가 가라, 네가. 나는 상을 주든 말든 이건 가서 죽으라고 하는 얘기지. 사람 죽은 다음에, 저 골리앗의 근처에 가기도 전에 다 맞아 죽게 생겼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상 받으니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이 상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말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다. 아마 그런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상급을 내걸고 약속을 했지만 이 상급을 보고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데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공부를 열심히 잘하던 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좋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집에 제가 놀러를 갔는데 이렇게 단칸방에 아들이 그 집에 다섯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인데도 그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단칸방에 다섯, 저까지 여섯, 그 부모님까지 여덟 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는 왜 그걸 듣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든 조그만한 방인데 그때 얘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버지가 택시운전 하시다가 사람을 쳐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 형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한테 등록금 마련해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그 얘기하시고 감옥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이야기를 듣고 형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 과연 열심히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그 형이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냥 일하는 대로 나가서 일을 하러 가더라고요.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버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왕이 내건 조건이 너무 매력적인데 한번 목숨을 걸만한데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이게 뭐야 이러고서는 그냥 시덥지 않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 다윗이 보이는 반응은 대조적인 거거든요. 다윗이 했던 반응을 봅시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도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윗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거 뭐 때문에 관심을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기 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관심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믿음으로만 행동하면 되지 뭘 얻을지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두고 행동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다윗은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뭘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조롱과 멸시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26절 끝부분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다윗이 보였던 믿음의 반응입니다. 골리앗이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인데 왜 저 녀석을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하고서는 발끈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친절하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네가 죽고 싶구나. 너 거기 가서 골리앗을 죽이면 이러이러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던데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알려주지만 너 가서 그거 받기도 전에 죽을걸 이러고서는 다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 여기 보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다윗이 반응하는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일 동안 똑같은 내용을 들었죠.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걸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가 아직 골리앗을 잘 몰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골리앗을 봐왔는데 절대로 저 사람은 죽일 수 없어.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처음 들으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원래 이 전쟁터에 오게 된 목적은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왔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도시락 배달이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걸 왜 여태껏 모르고 살았나. 그러니까 다윗은 갑작스럽게 전혀 뜻밖의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현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에 왔다가 도시락만 주고 가려고 했는데 도시락을 주러 왔다가 이상한 현실을 만나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구나.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우리 형들도 지금 죽게 생겼구나. 도시락이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현실을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없었던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을 했는가. 이게 지금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행동이 갖고 있는 상황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상식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아들이 반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죠. 처음에 깨달아야 돼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아, 죽었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네. 골리앗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우리나라 망했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세에게 알려야 돼요. 아빠. 아빠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귀가 멀어서 그렇지만 듣지 못해서 그런데 아빠랑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서 골리앗이 다 죽인다고 그래요. 지금 형들한테 천부장한테 지금 뇌물 갖다 줄 때가 아니라 빨리 형들 돌아오라고 해서 짐 싸가지고 이민 가야 돼 지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 인간적으로 보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들은 다음에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그 조롱하는 멸시한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 네가 만난 현실은 이거야 하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현실 앞에 턱 던져놓아 버리셨거든요. 그때 다윗이 도대체 이런 상황을 갑자기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니까 이렇지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윗이 보였던 행동을 놓고 보면 이 장면을 목격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99명이 행동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갈 건가? 그것도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과 다른 선택, 다른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락실 무릎하러 갔다가 뜻밖의 만난 상황을 내가 접하게 되었을 때 나의 형편과 처지가 뜻밖의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본성대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건 27절까지인데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막 뭐라고 해요. 아마 저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형이 뭐라고 막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형제가 8형제인데 장남인 큰형이 막 막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세상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칭송해주느냐? 아닙니다. 형제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고 내가 너보다 오랫동안 전쟁터 경험이 있고 내가 너보다 돈도 많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그런데 네가 뭐 잘났다고 나도 못하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 길을 가겠다고 네가 자꾸 앞서고 나서느냐?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그리고 나서는 형이 막 뭐라고 꾸지람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반응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게 언제나 인정을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칭찬을 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들이나 주변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에 나 혼자만의 결정을 했을 때에 그게 항상 믿음의 반응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어리석게 판단해서 꾸지람을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항상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그 문제를 오래 겪어왔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럼 너는 왜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가?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그게 이제 다시 걸어갔던 길이고 직분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쭉 살펴보면 아, 나도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언제나 그렇지만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고요. 주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들어서게 인도하셨다면 그 안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음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본성대로 반응하기 전에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반응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부르짖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성령 충만한 다윗은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이 품었던 믿음을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나게 되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반응의 모습도 반드시 따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그리고 우리 육적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